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실전 건축 팟캐스트 그림 같은 집 짓기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구석구석 알아보는 방송
구석이에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 돈인과 함께면
건강이 제일 중요한 2015년 여름의 대한민국에서 초국 보훈의 달에 보내드리는 건축 교육 시사 예능 방송 집구석입니다.
중요하죠.
보훈의 달이구나.
네,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근데 건강 조심의 달처럼 됐죠 지금.
호국 보훈의 달.
이게 네.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는 그 메르스 때문에 그렇고 학교 같은 것도 이제 휴교하고 행사 같은 것도 다 취소되고 또 그러더라고요.
찍어보니까 되게 신기하던데 그 휴업을 했대. 학교 초등학교 네, 휴업을 했대요. 네, 네. 휴업은 뭐야? 그랬더니 휴업은 휴교랑 다른 거래.
그래서 그래요?
휴교는 아예 학교가 쉬는 거고 휴업은 학생들은 안 오고 직원은 교직원은 출근하는 거래. 아,
수업이 없는 거구나.
아, 수업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를 안 오는데 선생님들은 출근을 해야
돼. 선생님들은 어떻게?
그래가지고 자기 휴업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넌 학교 가서 뭐해?
잡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인사부터 먼저 하시고.
안녕하세요. 건축그룹 타메이즈로입니다. 또 오늘도 또 순서는 또 이렇게
순서대로 해. 순서가 생겼어.
유호 건축 강미란입니다.
네, 도리 아빠 이용민입니다.
네, 디자인랩 소소의 장서윤입니다. 우리 벌써 12번째 에피소드예요, 이번 방송이.
시간 금방 가네요.
그러니까요. 나 깜짝 놀랐어. 우리가 6개월이 넘었더라고요.
야, 그, 이거 좀 있으면 1년 되는 거 아니야?
나름 장수 프로로 우리가 하고 있죠. 제가 그거 계산해봤거든요. 저희가 방송한 시간. 사담 음악방송, 뭐 티저방송 이런 거 빼고 본방송 시간만 찾아봤더니 29시간 12분 33초 를 했대요. 우리가. 그 시간에 떠든 거야 우리가. 하루가 넘도록. 다 합치면 30시간 27분 15초던데.
15초.
야, 나 열심히 계산했다니까.
30시간 27분 15초.
우리 오늘도 많이 그 숫자를 더하고 있죠. 지난번 에피소드 방송이 우리 장비로 처음 녹음한
네. 그 1부 때 그거 좀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제 노트북으로 녹음한 부분이었죠?
네. 근데 그쵸. 그것도 다 그렇진 않았어요. 강수님
끝에만.
강수님 노트북으로 녹음한 다른 부분은 또 괜찮았어요.
컴퓨터가 약간 그 버벅될 때 아마 녹음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니까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1부 음질은 좀 문제가 있었지만 2부는 좀 나름 괜찮지 않았어요?
그렇죠? 2부는 괜찮았어요.
네, 뭐 듣는데 아무 문제 없고
소음도 뭐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뭐 재밌었어요. 아,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야. 차 타고 가면서 들으면서 난 계속 혼자 웃고 있는 거야. 재밌으니까.
아,
근데 이게 왠지 우리끼리 재밌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도 들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가끔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웃고 우리끼리 음질 좋다 그러고.
나만 좋아.
어쨌든 오늘도 각종 생활 소음과 함께 하겠죠?
그렇겠죠.
날이 더워서 저희가 창문도 다 열어놓고 심지어 선풍기도 돌렸기 때문에.
근데 요새 메르스 때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소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동네 오늘 주차장 터졌는데.
왜지?
그러니까 왜 때문이지? 그런가?
근데 나 오늘 올 때 여의도에서 그쪽 역까지 지나오는데 공동역 그쪽에 하나도 차가 안 들리더라고요.
요새 좀 한적하대요.
차들이 별로 없어.
금요일에 강남도 한적했다고 그러죠.
야, 클럽에서 메르스 퍼지면 아주 그냥 클럽 데이의 메르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메르스가 죽을 거야. 거기는 메르스가 끼어들만한.
우리가 지금 현충일 다음날 일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 어제 현충일이었죠.
네. 토요일이자 휴일인 어제 나는 맥주집에 갔는데 되게 복작복작한 맥주집에.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가면 안 돼요.
그치.
나 마스크 샀어.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강수님 아무래도 사야 될 것 같아서 샀어.
강수님 오늘 오자마자 다들 손 씻어요.
다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
알아서 살아남아야지. 아무도 우리의 거.
근데 건강하신 분들은 뭐 감기처럼
감기예요, 되니까. 그냥 감기, 변종 감기인데
감기, 약도 없다.
감기 원래 약이 없으니까.
예전에 그 신종플루 뭐 이런 것도 다 뭐 사스도 그렇고 다 그냥 용어가 그렇지.
그러니까 난 그게 되게 웃긴 게 원래 옛날에는 이런 게 그냥 독감이었잖아요. 독감.
맞아, 독감.
독감인데 어느 신종플루 때부터 이름을 신종플루라고 바꿔 부르면서.
뭔가 되게 심각해지고.
그렇지, 뭔가 되게 심각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게끔.
독감 걸려봤잖아요. 독감 걸리면 심각하긴 해요.
독감, 감기가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원래.
난 죽는 줄 알았어.
모르지만 독감으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어요.
네, 많이 죽어요. 감기가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나 정말 죽어버린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어쨌든 되게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면역력 있는 사람들은 뭐, 잠깐 이렇게 감기처럼 열나고 지나가는데, 면역력 없는 사람들이 이제 걸렸을 때 문제인
저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좀 피곤한 신분이지요.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도 돌아다녀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몸에 치명적이 된다고 해서 면역력을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술도 안 먹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왔어요? 배달? 저희 식사가 배달 왔습니다. 아무튼 저희 저녁이 네. 도착을 했고 저희는 일단 오프닝까지는 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 댓글 소개합시다.
댓글
뭔가 맥이 끊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편집이 돼서 나갈지 나도 몰라. 댓글 소개부터 할까요?
네.
팟빵에 네. 댓글이 좀 달렸죠.
네. 네. 광마님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네요.
네. 한 번에 쭉 달아주셨는데 네.
구들 이야기 잘 써주셨네요.
그 장문의 메일을 저번에 소개해드린 것에 대해서 감동을
라디오에서 서연 소개된 것 마냥 신난다고.
네. 그래서 광마님은 토리 아빠한테 그 친환경 바닥 마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콩땜. 네.
그 난방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입니다.
오늘 여름맞이 난방 특집으로
모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최대 손님으로 한번 모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막 온돌 바닥 마감은 종이 말고 광목천으로도 했었다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게요. 이건 또 처음 알았네. 광목천으로. 네. 바닥을 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어김없이 방송을 늦게 올렸었는데 거기에 뚝딱님이 아 업데이트 되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늘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뚝딱님은 청사들 건축비가 어마어마하네요. 국민들의 세금을 알뜰하고 뜻깊게 써줄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라고도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저희가 그렇죠. 지난번에 그랬죠 좀.
숫자가 크니까 돈이 돈같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너무 단위가 커서 천억대는 정말 감이 안 와요.
우리가 너무 이런 거 익숙해져서 몇 조 이런 다른 큰 사업들도 그런가 보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폐해가
22조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폐해가 1, 2억은 돈 같지도 않아요. 100만 원도 없는데 1, 2억은 금방 뭐 하면 생길 것 같고
맞아.
이 폐야 이거 큰일 났어. 손만 커지고 있어.
그리고 새로운 또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새로
엠프레소 공학적인 것만 들으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질은 AM 라디오 음질이 어때요? 안
좋아요? AM 라디오 스타일 모르겠는데.
근데 AM 라디오도 우리보다 음질 좋을 것 같은데.
AM 라디오는 약간 이렇게 울리죠.
아 그래요?
아, 전파가
차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요.
아, 그래요?
약간 이렇게 붕 뜨는 느낌 있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들려요.
약간 인간미가 있다니.
그치.
약간.
그래도 그 장비가 우리 장비보다 훨씬 비쌀 거야.
50년대.
그러니까.
50년대
방송
느낌?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싼 방송으로 그 정도 음질을 내고 있다.
음질은 저희가 장비 구입한 지가 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좀 더 나아지도록.
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난 방송은 천재지변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공학적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 않아요?
네, 않죠.
저희는 공학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
네.
너무 딱딱해지죠.
네, 부분에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좀 중간중간에 특집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조금 연결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가볍게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세요.
뭔가 막 여기서 많이 얻어가겠다 이런 그쵸. 기대를 너무 크게 하시면 저희가 부담스러워지니까. 네. 네. 그래도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늘 등장하시는 아, 저희... 고정 네. 게스트.
캐나다 통신원님. 아.
난 이거 멋진 것 같아. 실제 강남 아파트 한 채보다 저렴한 유럽의 고성. 괜찮네.
그리고 건축가의 직업병 얘기도 해주셨네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병?
치질이에요, 치질. 치질.
아,
치질. 치질.
이 말도 되게 좋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몇 동 몇 호 살아요 보다는 독일 괴팅겐 어디에 성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간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 써주셨네요. 하여튼 자연 속에서 캐나다가 참 너무 아름다운 데가 많아서
아 진짜
공기도 그렇죠. 너무 좋고 그렇죠.
와, 캐나다 사람들은 참 이렇게 자연하고 어우러져 사는 게 이제 딱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야생 동물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게
그리고 이게 건축가 직업병에서 가장 빈번한 게 치질이에요? 나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내 주변에
없었는데
말을 안 한 건가 다들?
아
그런가?
우리가 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떤지 보여주고 그런 얘기는 털어놓지 않는 아주
내 주변에서 아... 나는 본 적 없어.
근데 이 치질이 그 증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증상이 드러나는 사람은 되게 심한 거고 그 전 단계에도 치질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왜 걸리는 거지?
계속 앉아있으니까.
계속 앉아있어요.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생긴 병이래요.
아, 그래요?
뭔가 무게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아, 그렇구나.
식습관의 문제도 있을 거고, 이게.
그쵸. 저녁 앞에 놓고 이제 넘어가죠.
우리 식사가 우리 아니, 코앞에 우리 있어.
그 얘기만 하면, 어? 아래쪽 얘기만 하면 이렇게 길어져.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치질보다는 디스크나.
맞아.
아, 디스크도 좀 많지.
어깨나
자세가
이런,
이런 게.
그런 걸로 인해서 뭐, 한쪽 다리에 마비가 온다.
제가 지금 좀 그렇죠.
뭐 어깨 쪽에 마비가 온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건 좀 있죠.
맞아요. 제가 지금 다리도 허리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고정 자세를 심하세요. 계속 이렇게.
네. 그리고 눈이 터진다거나.
어머, 그게 뭐야?
아, 눈이요? 아이고.
우리 사람.
갑자기 다른 장면이 상상이 됐잖아요. 이렇게.
면역력이 너무 약해지니까.
자, 그리고 네.
이건 안 쓰신 것 같아요.
그쵸, 안 써서 눈이
널이 널.
아, 우리가 이게 약간 헷갈리게 얘기했죠.
네, 그랬나요.
근데 저는 이거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좌총룡 우베코면 좌총룡이면
좌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좌가 왼쪽 같아갖고 네, 아, 서쪽이구나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왼쪽이 남쪽을 아니고, 바라보고 임금 입장에서
임금이 내려다보듯이 딱 해서 좌
우호를 시선을 네, 그쵸. 왕의 시선으로
그쵸.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내건축학도님이
아유 여자친구 있으시다고
사실 저도 여자친구 있습니다. 인테리어 편도 방송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언젠가 하지 않을까요 저희?
네.
소개팅 시켜주시려고 그랬나?
외롭게 느껴졌나? 목소리가 저분은 소개팅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무식한 끈기남님 학생이시네요.
3학년 학생이래요.
장수장님 강의 나가는 학교의 학생이신가 봐요.
이분 질문해 주려고 나 이따가 떼우려고.
이걸로 이따가 질문하시려고요?
이따가 좀 떼우려고.
아, 네. 아, 질문을 이따가 토리 아빠가 사용하신답니다. 네. 네.
재밌게 듣고 있다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충무로에서 우리 장비로 첫 녹음 중이라는 사진을 그때 녹음 중에 네. 올렸거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렇죠. 저스티나 광님, 이만우님,
장준호님, 정용관님, 은병삼님, 네. 윈드웨일님까지 축하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덕분에 굉장히 느긋한 녹음을 그쵸. 하고 있어서.
여유로,
이게,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준호님. 오프닝 멘트 너무 좋았다고.
수려성과 진정성.
네, 일부 거였어요, 일부.
그건가요?
네, 네, 그러한, 그러니까.
온 우주의 기가 모이는 그 그렇죠. 멘트?
김호주 박사님이 많은 부분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안녕.
아니, 안녕.
아, 네. 이거 뭔지 저희 알았어요.
예, 네, 알았어요, 이제. 네. 그리고. 네.
뭐 말 못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창신기획 이소장님이 네. 전시 그 올려주셨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거기도 벽은갑수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댓글 좀 긴데 길어서. 달아주셨는데 네. 어쨌든 요즘에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이슈가 되는 동네가 나오면은 네. 젊은 작가들이 이런 친구들이 계속 이제 임대료 올라가서 쫓겨나는 게 지금 계속 있었잖아요. 홍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이태원 경리단길에 지금 성수동은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바로 그쵸, 네. 쫓겨나고 있는 실정인데 네.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게요.
이제는 이런 젊은 기획자나 문화예술가들이 고육지책으로 나름 방법을 찾아낸 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생기기 어려운 동네들 있잖아요. 찾아오기 힘든 동네들. 네, 그런 데로 막 간다고 그래서
아 그래도 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상봉동 뭐 중랑구 이 동네 완전히 수혜된 동네잖아요. 그쪽으로 가고 있고 이 창신동 그 산꼭대기 쪽으로도 막 가고 있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뭐
또 바뀌겠죠.
네,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참 문제죠.
좀 시간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게 생겼을 때 좀 같이 동네 이웃으로 좀 봐주면 좋을 텐데
그만큼의 네. 가치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가치를 만들어준 게 그들이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너희들이 이런 대가는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심보인 거죠 지금은.
그 약간 욕심 아니에요 욕심?
욕심이죠.
그렇죠. 돈 네. 돈에 대한 뭐, 그런 욕심이.
그게 그렇게 또 쉽게 바뀔 일은 아닌 것 같고.
바뀌진 않죠.
네. 우리가 너무나 다들 않아요. 지금 네. 어차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조금씩 좀 다 같이 그러니까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쵸. 이런 마음이.
서로의 그 상황들이 좀 공유가 돼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돼서 이 동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뭐 집값이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건물은 안 팔리겠죠?
이 건물은
그쵸. 명동이 더 올라갈 일은 없어요. 충무로가 더 올라갈 일은.
네. 그리고 그 병갑수님이 뭐 지브리 애니메이션 그 토토로 집 이렇게 복원해 놓은 그런 링크도 하나 글로 달아주셨는데 재밌고 이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 되게 네, 귀엽더라고요. 네.
병갑수님은 저희 충무로 건축교실 그 수강생이셨던
네. 아, 네, 네, 네. 그러시구나.
이신데 이번에 3기가 끝났거든요. 네. 그 이만우님 책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아이튠즈와 메일이 없습니다. 네. 아이튠즈와 메일에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소개까지 다 했고요. 지난 방송에서는 우리가 계속 막 그런 관공서 특집하고 이래가지고 좀 실전 건축 팟캐스트 답지 않았는데 이번 주는 간만에 교육 방송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름을 맞이하여 난방 특집.
네.
이열치열 말로. 네.
난방. 여름철 난방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난방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난방 특집을 하기 전에. 저희는 식사를 조금 하고 타임라인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건축 타임라인 코너입니다. 건축 타임라인은 최근 3주간의 건축계의 여러 소식들, 뉴스들,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오늘은 좀 간단할 코너입니다.
간단할까요?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강 소장님?
가락시장을 현대화 사업하면서 지금 대규모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지나가시는 분들은 뭘 저렇게 거대하게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긴 했는데 그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1단계가 이제 거의 완료가 돼서 9월 달에 개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뭔가 이런 큰 사업들은 좀 뭔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오늘 좀 전해드릴 것 같고요. 일단은 원래 거기가 이제 청과랑 그다음에 수산, 건원, 축산 뭐 이런 것들의 도매 집화장 같은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1단계로 만들어졌는데 그 청과 집화장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그렇게 되면은 물류나 이런 거 이송하는 데 문제도 되고 그 기존에 원래 2만 8천 평이었는데 지금 1단계긴 하지만 지금 새로 만들어진 데가 한 만여 평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니, 왜 어떻게... 네, 되게 줄어든 거죠. 거기다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엘리베이터나 이제 뭐 무빙워크 같은 것들이 시설이 있긴 하지만 8개 정도라서 좀 되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새벽 시간대에 그게 이동이 되게 많잖아요. 막 들어오고 그렇죠, 나가고가.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되게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1단계 공사에서 사실은 이걸 하는 거 자체가 현대화하면서 물류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더 원활하게 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더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원래 메인의 기능은 지하나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뭐 그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1층과 이런 것들에 다 포진을 하면서 좀 이게 그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입주를 지금 해야 되는데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면적이 줄었다는 게 네. 전체 면적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1단계만 있어서 줄었다는
기도 하고 네. 임대 점포 면적이 줄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로 하면서 막 다른 프로그램들이 막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그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면적이 좀 줄어든 것 같네요. 내용을 네, 보니까 네, 네.
이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사업이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1단계 구간에 그 3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이 됐는데 그 농안기금 보조하고 융자에다가 서울시 예산도 들어가서 3천억의 사업비가 투자가 된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현상 나왔을 때 1단계 부분은 관리 서비스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네. 2, 3단계는 이제 도매 물류 시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현상 설계의 당선 안에 보면은 지하 1층에는 청가동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중간에.
중간에 바뀌었다는 네, 거네요.
중간에 또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청가 쪽에서 반발이 심한 거잖아요. 청가에서 그렇죠. 지하로 들어가라고.
그렇죠. 지하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일단 접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장을 상상을 어려우니까. 해봤을 때도 뭔가 이렇게 야채랑 과일 파는 데가 지하에 있다는 걸 특히나 대규모 시장인데 그 상상이 쉽진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그 시장만이 갖고 있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정말 대형 쇼핑몰 같은 것들이 되게 뭐랄까요 으다다하고 번쩍번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공사 중인 건물의 모습도 저희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좀 올려드릴 텐데 너무 미래지향적인 건 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전에 그런 모습들을 조금 담아낼 수 있는 아니었으면 하는데 너무
미래지향적인
이게...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그러니까 시장을 현대화한다는 건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목표는 도매 시장 유통 활성화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매 유통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몰을 만들겠다.
딱 봐도 그냥 몰 같은. 네.
지금 1단계 지어져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부분이 뒤에 이제 2, 3단계 진행된 부분이 이제 도매 시장의 기능이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1단계고 2, 3, 뭐 향후의 작업,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위해서 1단계 때 이런 다른 유통이랑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시설 말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해서 수익성을 좀 내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다음 단계의 공사에 대한 자금 이런 것들도 좀 계획을 세우고 이런 단계별로 이루어진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큰 사업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이게 얼마나 조금 초기 단계에서 좀 다 서로 얘기가 좀 잘 진행이 됐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거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오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처음에는 뭐 도매유통 활성화 뭐 이런 거였다가 도매유통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만들려면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쵸. 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한 단계 한 단계는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가다 보면 목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대형 사업의 오류 같은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기존의 것들에 진짜 정쌤 얘기하신 대로 좀 초점을 맞춘다면 이렇게 거대해질 필요도 있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고 시설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서울 시내에서 그만한 큰 땅을 찾기는 좀 어렵긴 하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막 엄청나게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작게 좀 접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전 서울에 되게 좋은 점이 다양한 풍경, 다양한 분위기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가락시장에서도 막 산낙지 먹으러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회 먹으러 가기도 하고 해봤는데 그게 시장만의 그 시장에서 회를 먹는 풍경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너무 모습이 확 바뀌는 것 같아서.
여기 근데 프로그램에 보니까 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복지 시설이나 병원, 검진 센터 뭐 이런 것들도 도서관 이런 것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기본인.
예. 근데 이게 저기 그 노량진 수산시장도 지금 뭐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지나가면서 저도 봤는데 비슷한 형태로 뭔가 지어지고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시장 여기 가락동이나 노량진이나 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 너무 포화 상태고 용량을 초과를 해야 하니까 이제 확장을 하겠다는 건데 뭐 노량진은 계획안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가락동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로 지어져 있는 부분들이 사실 판매동 판매만 하겠다는 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이분들이 얘기하는 판매가 소매에 치중되어 있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도매동은 뒤쪽에 다 빠져 있어요. 그 나무 뒤쪽 부지를 다 뭐 과일 청과동이랑 채소동 뭐 다 뒤쪽에 빠져 있거든요. 굉장히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포화 상태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매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 여기도 잠깐 기사에 나오지만 소매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계속 자기가 도매로 영업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전체 도매 시장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하는 거는 소매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식당에다 준다 납품하고 이런 것들은 전체 도매 시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 소매인 거죠. 그러니까 소매 점포를 이쪽에다 빼놓은 건데 불편하죠. 아무래도 배송 이분들이 말하는 배송장이 이 뒤에 있는 실제 도매 시장에서 이분들이 물건을 떼다가 여기서 팔고 이러는 분들일 텐데 거기랑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건 이제 불편한 점이긴 하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도매하셨던 분들은 지금 1단계에서는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렇죠. 기존에 소매하셨던 분들이.
그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계획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뭐 거의 1층, 2층 뭐 이런 데는 거의 횟집들 다 올라가.
네, 노량진 수산시장 이거 거의 다 지어가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올라갔던데.
네,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는데. 아, 저 완전 저 유행이긴 한데 저것도 지난 유행인데
지난 유행이죠.
그걸 한창 할 때 나온 유행이잖아요. 이 말아놓은 거
한 10년쯤 전에 유행했던 거 아니에요 거. 이거? 네. 그쵸?
딱 그때쯤 시작한 거잖아요. 네.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저 되게 옛날 유행인데 저거를 저걸 또 짓네 막 이러면서
보면은 되게 이렇게 멋져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하지만 예전보다 더 오히려 거리감 있게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 그렇죠. 좀 들어요. 외관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가락동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당선된 게 사실 밑에 집 밑에는 다 똑같이 그냥 박스로 이렇게 막 돼 있는거든요. 효율 때문에.
네네.
근데 지붕을 그렇게
둥그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쳐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가 이 도매 시장을 하면서 일본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하거든요. 일본 도매 시장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근데 일본은 추세가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건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시스템에 대해서만
물류 시스템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죠.
시스템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대한 시스템?
우리나라는 아직 심사를 할 때 물류 시스템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건축과 교수들이서
그러면서 그냥 보기 좋은
디자인을 봤다고 맞아요.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뭐랑 뭐를 합쳐놓은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아유, 유명한 건축물들이 막 비슷하게 막 있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
눈에 보이시나요? 아, 난 서울랜드인 줄 알았네.
사실 가락시장 요 앞에 지금 완공되어 있다고 한 부분보다 그 뒷부분이 더 난리나는 거예요. 뒤는
아,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경매동 그 땅을 다 덮어요. 이렇게.
진짜?
지붕을.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 위에 잔디를 깔아놓고 막 이런 해놨어요.
또 못 쓸 잔디를 거기다가 또 다 까는군요.
물도
못 올라가게 할 것이면서.
물도 다녀요.
친환경.
그러니까 이런 게 도매시장에 왜 필요한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도매시장은 정말 철저하게 그 기능에만 좀 맞춰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우리 세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3,000억짜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지난 방송에 이어서 또 우리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가 또 얘기를 하게 됐네요. 어쩔 수 없이.
좀 좋은 안이 당선이 돼서 그 안이 좀 끝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물론. 안타깝네요.
이런
진짜.
시스템을 중요시하는 건물들은 좀 시스템,
그러니까 이렇게 위주로죠. 지어지면은 이게 또 엄청 오랫동안 남겨지는 그렇죠. 구조물이 될 텐데 예. 너무 안타까워요.
오래된 건물들이나 이렇게 낙후된 건물들 막 이렇게 새로 재개발을 하거나 다시 짓거나 이런 일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 중에 하나가 요새 또 낙원상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낙원상가도.
그렇죠.
낙원상가의 밑에 그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네. 그 기둥들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거기 되게 좁아가지고 도로가 탑골공원에서 안국역 가는 그 길이잖아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차가 기둥에 부딪힐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그 밑에 느낌이 썩 좋지는 않아요. 갑자기 확 어두워지면서
음산하죠.
네, 음산하고 음침하고 근데 그 부분을 주차를 뭐 다른 쪽으로 좀 해결을 하고 밑에를 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좀 바꾸겠다 이런 계획을 좀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도로 위에 있어가지고
아니,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건축법상 네. 대지 면적이 없고
저도 그건 처음 알았어요.
네, 건축 대장이 양성화되어 있지 않고 뭐 이렇다고 하네요. 근데 69년에 준공됐다고 하네요. 이 건물이랑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네요.
그렇네요.
이게 서울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서울 안에 이 명동, 종로 거예요. 이쪽에 되게 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좀 많이 특이한 경우기는 하죠. 도로 위에.
그렇죠. 이거는 뭐 어쨌든 개인이 지은 건 아닐 테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네. 지금 못 짓기 때문에 도로 위에다 건물을 짓는 거는.
네. 그렇죠. 그리고 대지 면적이 없기 때문에 토지 경계선을 새로 결정을 해야만 이거에 용도 변경이나 그러니까요. 재건축이 가능하대요.
건축원장이 없는 거니까 지금 용도 변경이나 이런 안 되는 거죠. 못해서 되게 뭘 하려고 해도 되게 큰 걸림돌이 되고 의견은 조율하려고 해도 대지 경계가 없으니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고 하지만
대지 경계가 없으니까 소유권, 땅에 대한 소유권 그렇죠. 문제도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고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요즘에 그 예전 뭐 한옥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그런 오래된 건물들을 문화유산 이런 걸로 지정을 해서 좀 특별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좀 바꿀 수 있게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건축법으로는 적용해서는 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지정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바꿔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게 서류상으로는 없는 건물인 거잖아.
서류 네, 건축물 대장을 뗄 수 없어.
건물 이름은 있어. 가진 네. 사람들도 있어.
건물들 눈에 보여.
다 있어. 근데 서류상 없어.
그러니까. 세금이나 이런 거 다 내겠지.
내지.
근데. 내겠죠.
우리 왜 이거 장비 사러 낙원상가 갔었잖아요.
네. 되게 근데, 재밌죠.
동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너무 특이하고.
아니 그 거기 지하도 있잖아요.
시장이야 시장.
지하가 시장이다?
지하? 지하?
네, 도로 지하가 있어요.
도로 지하가 또 있어요?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거기 되게 신기해요.
근데 거기가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 그럼 건물 건물 지금 그럼 건물 1층을 도로티를 도로가 돼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네.
그러고 지하가 있는데 지하는 시장인데 무슨 정육점도 있고 쌀도 팔고 뭐 과일도 팔고 야채도 팔고
재래시장 같아요 느낌이.
지하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 지하에서 밥 먹었거든요. 시장 그 밥집에서.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해.
그때니까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싶어요.
지하 시장.
뭐 지어 이러면 이제 지을 그치.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도로는 그러니까, 그냥 가운데로 넣어.
그러니까 그날 갈 때 우리 밥을 안 먹어서 낙원상가의 맛집이 어딨지? 이러고 검색을 딱 했더니 지하 시장의 맛집 막 이러면서 막 나오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있더라고요.
이야.
신기했어요.
네.
네. 근데 또 그 신기한 것만큼 그 동네 분위기가 또 좀 유니크하잖아요.
독특하죠. 서울에서 보기 쉽지 않은.
나이 드신 분들도 그쵸. 많이 계시고.
가격도 좀 싼 것 같아요.
맞아.
호떡 저기, 먹었잖아요. 그때.
호떡 먹었어요. 지나가면서 제가 몇 번이고 호떡 드실래요? 호떡 드실래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줘서.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길가에 밤 까서 파는 할아버지 있었는데 생밤을 앉아서 까서 파시는 거예요. 근데 깐밤이 몇 개 없어. 그 옆에 그걸 안주로 계속 소주를 드시고 계셔.
까서 파시는 분인데 같이.
까서 계속 먹고.
뭔가 그 동네만의 그런 분위기가.
근데 어쨌든 이런 데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울은 장선이 얘기하신 대로 서울은 되게 좀 재밌는 풍경들을 갖고 있는 데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가락시장이나 저기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확 다 밀어버리고 새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피맛골 없애듯이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쵸? 말고 우리가 지금 그렇죠. 앞으로 이제 계속 찾아내질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피맛골이 없어진 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너무 그게 너무 아쉬워요 진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 설정은 좀 조금씩 조금씩 인식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타임라인은 짧아지지 않네요.
아,
네.
짧아질 수 없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이 소장님.
아, 두 번째 소식은요. 대한건축학회에서 이게 건축학회에서 이런 걸 했는지 참 의문인데 한국건축기준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한 거예요?
네, 했어요. 7일이니까 했어요. 그래서 작년 5월부터 1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잠깐 법규 말씀드릴 때도 있었지만 건축법 말고 다른 법들의 영향을 받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건물 하나 지을 때 봐야 되는 법규가 건축법하고 뭐 그런 관련 법들 말고 저기 뭐 이상한 데서 쓸데없는 법에서 갑자기 제동이 걸리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런데 뭐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사실 법도 그렇고 뭐 지침이나 시방서, 공사를 할 때 쓰는 시방서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지금 센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의문인 게 이걸 왜 건축학회에서 사협회가 안 하고 왜 학회에서 했을까라는 의문도 있고
사협회는 사협회는 뭐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거는 건축기준센터잖아요. 건설기준센터는 꽤 오래전에 생겼더라고요.
아,
네. 시공을 위한 건설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는 꽤 오래전에 생겼는데 이건 설계 쪽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방서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또 설계 쪽에만 국한된 것 같지도 않고.
그쵸.
건축, 이거랑 건설 기준센터랑 또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홈페이지를 들어보니까 이거랑 관련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다는 게 건축의 기준, 시방서 및 표준의 재개정. 어떤 거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도 이 기사를 되게 여러 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건축법을 통합하겠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설계 계약서라든지 감리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을 만들겠다는 건지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또 시방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설계 사무소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방서 네. 근데 공정별로 업체에서 받기도 하고
그렇죠.
표준 시방서가 그렇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규격화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통합시켜가지고 자기네가 일괄적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건지는 사실 좀 운영이 좀
다른 기사들이 하시네요. 없어요.
네, 저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국가기관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건축학회.
네, 그냥 건축학회.
그냥 학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뭐 밀어붙인다라는
학회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제공을 그렇죠. 하겠다라는 거죠.
역시 뭐 정부에서 하나 만들어라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건축 관련 기준 등과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복으로 인한 혼돈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 관련 기준이 건축법을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법,
더 혼돈되네요.
법에서부터 뭐 출발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법을 바꿀 그러니까 거라고 그런 게 아니니까
결국 이 뭔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소장님 미니스 왜 가셨어요?
뭔가 협회를 하나 더 만들겠다
협회를 하나 더 만들...
이런 건 것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건축학회가 교수들이 있는
여기 또 돈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저기잖아요. 것 같아. 건축센터 하나 그 국가에서 뭔가 사업이 하나 그렇죠,
연구소
나와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시방서 다운받을 때마다 돈 얼마씩 내라 뭐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아 그런 식으로?
그냥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국가에서 그냥 돈을 받고, 받고 그냥 그런 거 같아. 뭐 통합화 연구 뭐
아니, 그러면
식으로?
좋은데 워낙 협회나 이런 데서 뜯기는 돈이 많다 보니 신뢰가 없어져서
근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떤 네.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돈 주고 다운받을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움직임은 필요하긴 하죠.
필요하긴 하죠. 근데 이 정상적으로 잘 네.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게 참 보면은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뭔가 좀 잘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인테리어 쪽도 보면은
맞아요.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맞아요. 조경도 그렇다고 네, 요즘에.
회원들의 권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건축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축만 없어요. 네, 다른 뭐 구조 잘, 쪽도 그렇고
네, 잘 못 뭉치는 것 같아요.
진짜 안 뭉치죠.
못 뭉치지. 네.
아, 진짜. 아니 인테리어 조경 구조 이쪽은 용역비에 대한 것도 딱 그 이야기가 오고 가서 어느 정도로 수준으로 하자라고 하면은 그 맞아요. 이하로는 안 받더라고요.
협회 광고
전체가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그거 정말 필요하잖아요. 설계비
완전
그러니까요.
필요하지.
저는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더 좀 이게
그렇죠.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건축학 국가의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진짜 좀 잘 만들어서 좀
이게 참
국가에도
교수들이
건의도 좀 하고 참 이게 법적으로 교수, 만들어주시고
교수님들이
교수님들
교수님들이 실무를 안 해봐서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교수 집단에서 그런 걸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아, 감이 네. 없어서 근데 실무를 안 해봐서
전 느낌상 약간 건축가나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조경 인테리어 뭐 시공 이런 하시는 분들보다 약간 그냥 기분상 독고다이 같은 느낌.
맞아. 원래
어, 따로따로
그, 맞아요. 모아놓으면 의견 어,
따로 국밥.
내 말이 정답이요. 맞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랑 얘기하다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96년인가 집을 설계사무소에다 맡겨가지고 설계를 해서 지었는데 너무 낡아서 이제 좀 리모델링 하려고 제가 아시는 분을 찾아갔는데 그때 뭐 얘기하다가 그럼 설계비는 얼마 정도로 할까요? 이거 했더니 그 건축주가 97년인가 6년에 이걸 설계를 할 때 1,0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설계비로.
싸겠네.
어, 97년에.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얼마 1,000만 원이요?
근데 97년에 1,000만 원도 싼 건데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2015년에도 그 금액으로
그런 얘기를 네. 하시지 마시던가.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설계비가 정말 안 오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아, 오르기라도 했으면 내려가잖아요.
아, 물론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1,000만 원 아니 얘네들이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많이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부분에
저희가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네. 되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많은 어, 일을 네. 하고 있다고.
너무
네. 네. 결국은 설계비 이런 만큼 이야기까지 맞아 이런 만큼은 받아야 돼 사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건축 기준 센터는 그런 쪽에 좀 치중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또 뭐 하는지 모르는 네. 그냥 연구비 타먹으려고 만드는 하나의 또 연구소 그쵸. 센터 네. 이런 개념으로 전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냄새가 좀 나지만 네.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까 말을 또 못하겠네요.
이 사람들 지금까지 다 말해놓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 정황들을 정하고 있는데
네, 저도 있는데. 여러 정황들을 생각해서 제 추정.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추정과 판단과 생각과 발뺌이 난무하는 타임라인을
근거 없는 방송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본 토크 뜨끈뜨끈하게 돌아올게요.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여름맞이 난방특집입니다. 네, 난방에 대한 각종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좀 후끈후끈하게. 그래서 모두가 따뜻한 방송. 네, 다들 더워하면서.
더운데.
그렇죠?
훈훈한 방송.
훈훈한 방송. 언젠가부터 이제 시작은 어떤 얘기 할지 예측이 좀 되시지 않나요?
네. 언젠가부터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역사와.
근데 그런 얘기가 재밌잖아 또.
재밌어요.
근데 이게 역사라 그러면 왠지 그 뭐라 그러지? 학구적이잖아. 옛날 얘기.
어, 옛날 얘기.
옛날 얘기 느낌이기는 해. 항상 우리는.
옛날 말고 옛날. 그쵸? 옛날.
그래서 이제 난방이고 옛날 이야기하면 다들 막 온돌 떠올리실 것 같은데 온돌 얘기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요.
온돌 얘기 많이 했죠.
네, 네. 그래서 그 이전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더 옛날에 어떤 다른 난방 방식들이 있었는지 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찾아온 것도 사실은 온돌 전에 사실 다 그냥 집에서 불때 갖고서는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동굴에 불 피웠다가 움집에 가운데서 불 피웠다가 가운데 불 피니까 뭐가 되게 불편한 거야. 이렇게 막 막 걸리적거리고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피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벽이랑 붙으니까 붓두막 같은 걸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그런 다양한 방식들 그렇게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장수님이 얘기하신 게 또 온돌의 기원이죠.
아, 그쵸. 온돌도 네.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붓두막 만들다가 네. 그렇게 만들어진 네. 거죠?
저희가 저번에 이제 온돌 얘기할 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난방 방식을 얘기하면서 찾아보니까 이제 또 조금 내용이 있어서, 좀 재미있는 네. 내용이 있어서.
이게 네. 뭐야? 저번에는, 네. 저번에 찾았을 때는 히포코스타라고 그랬었는데,
아, 그랬나요?
네, 오늘은 아, 하이포코스트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스펠링은 똑같은데
영미권에서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겠고 거기는 그 나라 그러니까, 현지에서 읽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읽는 거겠죠.
스펠링이 똑같은데 이게 다른 거야 한글이. 그래서
그랬네요.
뭔가 막 이러면서 됐어요.
저번에 온돌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건데 우리나라의 온돌보다 조금 늦긴 했지만 로마인들이 하이퍼코스트 오늘은 하이퍼코스트로 하이퍼코스트라고 해서 그 온돌이랑 비슷한 거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좀 찾아보니까 바닥만 난방을 하는 게 아니라 벽에도 공간이 있어서 밑에서 불을 떼면은 바닥 또 데워지면서 벽도 데워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벽에는 이제 연도가 있어서 공기가 오개로 나가게끔 그렇게 돼 있었던 거고.
아, 연도라는 거는 연기의 길 같은.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온돌이랑은 조금 또 다른 건 것 같아요. 그래도 온돌이 조금 더 일찍이고 얘는 이제 조금 더 늦게인데 그럼 로마인들이 이게 그때 이제 목욕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주로 사용을 했지만 일반 주택에서도 이제 아 이게 되게 좋다 그래서 좀 많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만 온돌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로마 시대 망하고 나서 그러면서도 좀 없어진 것도 있고 또 한때는 목욕을 하면 그
전염병
전염병이 옮는다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아. 더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완전히 그게 좀 소멸이 됐었고 이제 서양에서도 이제 잘 모르다가 이게 그 발굴하면 어디 발굴한 그 있잖아요.
19세기에 폼페이 유적을 발굴하게 되면서 아 우리도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저는 알게 됐다고.
몰랐대. 아니, 자기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난 신기한데.
그러니까 폼페이 같은 애들은 한 방에 망했잖아.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그거 다 망한 거.
그러니까 한 방에
하나 전혀 흔적이 안 남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덮여 버렸어.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전염병이 옮는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목욕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데울 필요가 없어지고 그리고 일반 주택에서도 좀 썼다고 하지만 이게 좀 되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좀 썼던 그런 거고 약간 또 재밌는 그러니까. 게 요즘에 이제 뭐 너네 집 화장실 몇 개니가 부의 상징이듯이 이 시기에 너네 난로 몇 개니 뭐 이런 걸로 부의 상징이 됐던 뭐 중세 때 뭐 또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인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네. 그런 얘기가 있네요. 루이 14세 시절에 다시 목욕이 부활했지만 그때는 이 방식이 사라진 지 1000년이 넘게 흘렀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도 몰랐대요.
아, 그 중간에 완전히 단절이 돼서. 네.
그래서 제가 찾았는데 중세 서구에서는 특별한 난방 장치가 없어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썼는데 강아지들 막 키워가지고
그래서 애완견 문화가 발달했구만.
강아지들이랑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거야.
따뜻하지.
아니면 왜 침대가 치마가 되게 넓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숯불 담은 용기 같은 것들을 치마 밑에
불 안 나나?
둬서 그러니까 순만.
순만.
그래도
불 붙으면은
그러니까
불 붙으면 확 탈 텐데.
걔네가 너무 추웠나 봐. 그리고
춥겠지.
그리고 막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랑 같이 자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많이 했대요.
아니 그럼 치마 밑에 그 숯불 용기를 두고 있는 거면은 움직이질 못하겠네요.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거네.
앉아 있을 때 뭐 이렇게
약간 일본의 코다츠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실내 벽난로가 처음 나왔는데 연기가 너무 심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때 굴뚝 빼고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아 굴뚝도 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연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용이 되게 어려웠는데 그 덕분에 훈제 요리가 발명됐대. 연기가 차니까 소세지가 익네?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러다가 이제 벽난로에 연통을 따로 달게 되고 이제 열효율을 높이고 막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벽난로도
예전에 진짜 추웠을 텐데.
아니 근데 그렇죠. 진짜 핀란드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살았어?
사우나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사우나? 아니 목욕을 안 했다며.
걔네 걔랑 같이
걔랑 같이 살고
그래서 가축이랑 많이 잤대요.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약간 귀족 이런 애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그냥 여자들 뭐 그냥 소변 보고 향수 뿌리고 다니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위생관념이
그러니까 그거야.
목욕을 천년 동안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 뭔가 했겠지. 물수건질이라도 했겠지.
뭔가 닦았겠지.
그렇게 해서 나는 냄새를 향수로 잡고.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아니, 이게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고려시대에는 하루에 목욕을 세 번씩 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깨끗해, 우리나라.
그 민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빨래터 장면 많이 나오잖아. 얘네들은 빨래터도 없는 것 같아.
있겠죠.
빨래는 했을까?
그럼. 있었겠지.
아니야. 옷들이 하얗지가 않잖아. 얘네들
색색깔
바닥에 질질 끌고
형색 세개 옷이잖아.
우리나라 그래도 뭔가 있었겠지. 우리는
우리나라 옷이 하얘가지고 들어오시면 금방 표가 안 빨 수가 없어.
서양 사대주의도 문제지만 우린 너무 반대로 가는
민족주의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온돌이랑 비슷한 그 남방의 그 양식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벽난로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벽난로의 왜 장식도 되게 막 멋있게 하고.
그렇죠. 화려하게 해놓죠, 벽난로.
그랬던 것 같아요. 벽난로는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썼던 거고, 벽난로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기가 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벽난로가 이제 한참 좀 쓰이고 이럴 때는 그 기술들을 서로 이제 공유 안 하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하면 연기를 잘 빠지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네. 그랬는데 이제 뭐 다 많이 쓰고 이러니까 그냥 네, 기본적으로 그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들은 좀 통합이 돼서 어느 정도는 다 좀 쓸 수 있게 그렇게.
근데 그 중세 그 난로 쓰는 유럽 영화 보면 굴뚝 청소부 나오잖아요. 굴뚝 막 뭐 이렇게 쑤시개 갖다가 막 쑤시고 막 그래서 밑으로 재빠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었나?
우리나라 굴뚝에 사람 못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굴뚝에 그을음이 묻질 않는 굴뚝이.
제가 그때 온돌할 때 뭐 제가 쌓이는 그
쟤는 계자리에 쟤네, 다 쌓이니까 계자리. 그 계자리만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 좋네.
천재야, 천재.
빗자루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치. 굴뚝에 사람 못 들어가게 만들었죠.
왜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에 신경을 못 써? 그 사람들은 더 뭔가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더
그쪽은
우리도 했잖아. 우리
그것이
우리도 했지만
그것이 창조 경제. 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아, 그렇구나. 아. 청소부라는 일자리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나눔 문화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눔 문화. 네. 에이, 그때는 그리고 옛날에는 대부분의 조리도 벽난로로 다 해결을.
같이. 아. 그러니까 난방과 조리를 거의 같이.
화덕 벽난로에서 어떻게 조리를 하지?
그 위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솥 걸어가지고.
아, 솥 걸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얘네들 음식 문화가 그렇게 발달 안 했구나.
그래서 원팟. 원팟.
팟 하나에 그냥 끓여가지고 다 찍어 먹고.
요리. 그렇죠. 아니면 그냥 거기다 석쇠 걸어서 구워 먹고.
그러니까 반찬 문화가 발달할 수 없는 구조.
그렇죠. 이게 난방과 조리가 분리가 그렇지. 안 되니까.
불이 조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식생활에 영향 많이 끼치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훈제도 하고 아까 연기 나가지고 그래. 훈제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막 그렇게 됐다가 가스, 전기 막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난방이랑 조리가 분리가 된 거죠. 분리가 되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현대 건축 모더니즘 막 이런 게 발달하면서 현대 건축에서 벽난로가 다시 이렇게 좀
뭔가 약간 그 계획의 어떤 요소로서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좀 유명한 건축가들이 뭐 쓰기도 했고 뭐 이러면서 다시 약간 이제 좀 부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벽난로도 옛날에는 그 연도가 따로 없고 뭐 이렇게 계속 쓰다가 중세 때는 이제 벽난로에다 굴뚝이 좀 붙고 이제 부의 상징이 됐다고 이때부터 근세에도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뭐 이럴 때도 여전히 이제 벽난로에 굴뚝 이런 거였고
장식 엄청하고
이때부터 이제 그 벽난로에다가 엄청난 장식을 하기
그렇죠.
시작했다.
벽난로가 어쨌든 집의 중심에 있는 거니까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거니까 엄청 으리으리하게 해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위에는 항상 왕을 상징하는 조각이나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이나 고가의 거울 같은 집안의 귀중한 물건들을 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영화에서 많이 보던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죠.
그리고 왜 그 뭐 소시계 같은 그 쇠코챙이의 가문의 문양이 그런 거잖아.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저희들끼리 있을 때 얘기했는데 옛날 서울역 안에 여러분들도 다 가보실 수 있어요. 지금 전시를 하는데 기빈실 뭐 역장실, VIP실 이런 데 가면 벽난로가 방마다 있어요. 장식 엄청 화려하게 돼가지고 위에 막 장식도 있는 거울도 막 있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그
거죠.
이런 느낌인 거죠.
맞아 맞아. 네.
그런 게 막 있어요.
프랑스풍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프랑스풍 아시아식
일본식 프랑스풍
프랑스식 일본풍 아무튼 예. 그래서 벽난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부뚜막에다 이런 장식을 하진 않지만,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보여지는
화로,
어떤 그런 거
화로들이 좀 화려했을 것 같은데.
네. 화로요?
느낌에.
와, 그랬을 것 같다. 네. 이거 요즘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로야, 이러면서.
아, 나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
청나라째야 뭐 이런.
옛날 중국 그 무협 영화 있어요. 그 막 무슨 관문을 통과해야지 되는데 맨 마지막 관문이 큰 화로를 불이 막 뜨거운데 그거를 맨몸으로 이렇게 딱 감싸 놔고 옮겨야 돼. 어. 네. 딱 옮기고 나면 여기 몸에
문양이 문양이 찍혀.
어, 용문이
반지의 제왕처럼 반지의 제왕 반지처럼. 뭐 연료는 기본적으로 나무 뗐을 거고 석탄, 가스, 요즘에는 뭐 가스, 기름, 펠렛, 전 요즘 전기도 많이 쓰시죠. 그 겉에 보기에는 불 같은데
불처럼 조명이지 그냥.
네. 어, 조명이
아
조명.
진짜? 어. 아 그래요? 네. 페이크야?
그래서 아니, 좀 불... 가까이서 보면 좀 없어 보여.
어 근데 어. 나무도 있어. 근데 나무가 가짜 나무인데 그 불은 이제 가스불. 아. 진짜 불처럼 보이는 이제 가스고 나무는 가짜 가짜 나무 이런 것도
아,
있고.
그래요?
네, 네. 어쨌든 이게 실내에서는 재 같은 것도 치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리고 아무리 굴뚝이 네. 있다고 해도 재가 바깥으로 나오기
그
때문에
재만 문제가 아니라 그 막 연소되면서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뭐 끓음도 막 나오고 뭐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요새 하나의 소품으로
그쵸, 그쵸. 네.
정렬을 놓잖아요
네. 실내 환경이 안 좋아지죠 네.
그러면서
근데 진짜 좀 따뜻하대요
따뜻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네.
그게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무슨 가스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화목난로 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화목난로는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실내에서 안 떼죠.
그럼 밖에서 떼요.
밖에서 떼죠.
어 근데 그러니까 아, 실내 벽난로인데 나무로 하는 게 있어요.
그건 그냥 벽난로.
그냥 벽난로
벽난로라 그래요? 네. 벽난로 나무로 하시는 분들은 네. 나무를 또 사와야 되잖아.
사와야 되고
그래서 한 트럭에 몇십만 원씩
나오고.
사오고 네. 사오는데 또 이렇게 조각난 게 아니고 통으로 또 사오시는
잘라야
돼. 잘라야 되고.
그 저희 부모님 그거 사셨어요. 자르는 거.
자르는 기계도 있죠.
자르는 기계가 그죠?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도끼가 기계. 한쪽 끝에 이렇게 딱 날이 세워져서 붙어 있고요. 네. 이거 버튼을 누르면
프레스하는 거지.
이게 이 프레스가 되면서
눌러.
이게 이 도끼날이 나무를 누르는 거예요.
장작을 이렇게 딱 끼우면
장작을 놓고 버튼을 누르면 얘가
잘려.
밀면서 이 장작을 쪼개는 거예요.
그거 도끼가. 되게 천천히 된다면서요.
저, 근데 되게 재밌더라.
쪼개는 것도 일이래. 어. 기계 쓰는 것도 일이라고 어, 그러더라고.
되게 재밌더라고. 구경하니까.
오.
그러니까 되게 단단한 원리인데.
그런 걸 만들었구나 또.
그쵸. 우리 얘기 필요해. 늘 얘기하잖아. 어. 생각하면 다 있다니까.
다 있어. 뭔가 다 있어.
다 있어.
그래서 나온 게 펠렛이죠. 펠렛이 이제 그 나무를 갈을 거예요. 아마 갈아서 조그맣게 그
아.
무슨 이렇게 약간. 새똥처럼 만들어가지고
오래 타게 하는 거
오래 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쓰러진 나무나 이런 네, 것들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수거해가지고 또는 뭐 베개도 베서도 하겠지만 아. 이거를 그 작은 형태의 그 나무 네. 조각으로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마다 약간 그 살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고 국가에서도 좀 지원해주고
아,
그래서 펠렛 보일러 이런 거 하면은 좀 지원금 있고 그랬던 걸 아. 알고 있거든요. 한 2, 3년 전에 저도 주택 하면서 막 알아보던 중에 알아봤던 건데 이런 것도 있고 솔방울 태우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죠. 네. 솔방울 오래 탄다 그러더라고요.
솔방울이 되게 그게 기름
송진 때문에
좀 있어서 네. 오래 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안 좋은 면이 있으니까 미국 환경보호국가 워싱턴 생태학부에서 벽난로는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산소를 태워놓고
죽을 수도 있는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니까 그...
아, 여튼 이 벽이 뚫려져 있는 구멍이 뚫어져 있는 대로 연기가 나오고 이랬는데 소재가 세라믹 유리 이런 거 막 800도 이상 견디고 이런 유리 나오면서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죠. 보니까 벽난로 자체는 좀 싼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 연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아, 연도 값이 되게 비싸요.
그
연통
기술.
설치하는. 네,
네. 우리 뭐 이게 역사 얘기하다가 벽난로 얘기 되게
그러게
역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벽난로.
벽난로 이야기를 네. 아마 다음 주에 다시 조금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 네.
벽난로
알겠습니다.
얘기. 네. 그리고 다른 나라, 그러니까 유럽은 벽난로를 썼던 것 같고 다른 나라들은 어땠는지 좀 볼까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게요. 큰 나라에서 벽난로밖에 안 썼다는 게.
나는 그게, 아, 그게 온돌식이 있었는데 아무리 단절했다고 해도
난방에 관심이 없었나 봐요, 네.
그런가?
너무 신기해.
왜지?
되게, 아니 그 다 따뜻한 나라도 아니고 유럽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찾아본 걸로는 이런데 뭐 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옷을 두껍게 입어서 그런가?
그냥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약간 외부...
영주들끼리 싸우느라 바빠서?
쌈박질 안 하고?
뭐지? 그냥 이게 왜 온돌 같은 것도 한 군데 오래 정착해 있어야 뭔가 개발을 하고 계속 계승을 하고 발전시킬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은데 걔네 나라도 계속 바뀌고
조금 있으면 막 쳐돌아서 짓부셔지고 이래서 그런가?
그런 거 아닐까?
약간 이게 선입견을 쓴 아니 그건 아닌데 외국 분들이 추위를 좀 잘 안 돼요.
지방?
아니 근데 뭔가 이렇게 어디 놀러 가고 보고 그러면은
그쵸.
날씨가 되게 서늘한데도 막
반바지
반바지 입고 아니면은 막 이렇게 뭔가 해수욕할 날씨가 아닌데 막 수영하고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런 애들도 있죠.
맞아. 그 신체적인 그런 것도 있어.
덜 추웠나 봐요.
이래서 그렇게 진화를 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진화를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고기를 주식으로 해서 죄송해요. 뭐
어쨌든 유럽은 대체적으로 병난로 말고는
뭐 얘기할 게 없어.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또 중국이나 일본은 또 우리랑 가까이 있었는데도 또 다르더라고요.
또 다른데 그래도 비슷하긴 해요. 에이. 가장 비슷하긴 해요. 그쵸? 중국, 일본이. 근데, 중국은 캉이라고 부르는 건데 캉. 그 침상 밑에만 온돌인 거죠. 사,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실내에서 불을 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궁이가
그 침대 밑에 불 떼는 데가 있는 거고
난로가 그냥 수평적으로 길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건 느낌상 진짜 사람을 굽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진짜 아니, 그렇네요.
돌침대 갖다 놓고
돌침대 돌침대 이거 돌침대야.
돌침대 맞아.
이게 돌침대야. 어?
그 걔네는 그 우리하고 좀 다르게 중국은 신발 신고 실내에서
원룸 타입.
아. 그러니까 침대에 올라갈 때만 신발 벗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 아궁이 뭐 다 안에 방 안에 다 있고.
그래서 침상 형태니까 아마 아궁이로 그 변화해서 만들기가 좀 쉬웠을 것 같아요. 형님.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랑 그렇게 교류를 많이 했던 나라인데 서로 그렇게 다르게 살았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은 움집 가운데 불 피우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로리라는 방식. 거실에 구덩이 파가지고 그냥 불 만들고 뭐 주전자 걸어놓고
움집 아니야 움집
움집, 움집 역시 완전히 제일 덜 됐어 얘네들이
움집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다다미 한가운데
그치, 거기다 불 펴놓고 거기 주전자 이렇게 주전자 걸어가지고 뭐 물 끓여놓고
물 끓여놓고
쭉 둘러앉아서 밥 먹고 심지어 거기서 재 막 다 떨어진
근데 일본은 지금도 왜 고다츠 안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그쵸.
네. 고다츠가 뭐예요?
그 테이블인데요. 식탁 같은
따뜻한
테이블인데요.
테이블.
그 식탁 밑에 그 전기 난로 같은 거를 붙여놓고 그다음에 식탁 주변에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놔요. 그 테이블 치마 같이 된 거죠. 그 그 밑에 이제 다리 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일본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데?
엄청 많이 나와요.
일본 드라마를 많이 안 봤어.
그게 악마의 기구라고.
왜, 왜?
못 나가지.
못 나온대.
아, 그렇겠네.
못 나가지.
그렇겠네.
바깥에는 서늘한데.
그래서 옛날에 뭐지, 노담에 이런데, 거기 나오지 않았어?
거기 축 치고.
한 4명, 5명이 한 명씩 계속 고다치로 들어가가지고, 귤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다 누워있어, 이렇게.
좌욕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둘러 앉아서 뭐 이렇게 귤 까먹고 막 이런 분위기? 약간 그런 게 있죠. 한국에도 팔던데, 인터넷으로.
아, 그래요?
우리도 살 수 있기는 해요. 결국은 전기난로죠, 뭐.
그냥 전기죠. 그거잖아.
전기장판.
쭉 둘러앉아서 이불 덮고 있는 거라.
똑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근데 이불 덮고 있는 건데 거기 난로가 있는 거야. 좀 더 따뜻한 거지. 그러니까
고들방에서 장작 떼고 아니 밑에 전기장판 깔아야
불 끄고 전기놀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다다미방이 원래 난방이 바닥 난방이 안 되는 거.
안 되죠.
안 되는 거.
그래서
걔는 참 희한해. 이거 다다미방을 가져갔으면서 왜 난방을 이걸 안 가져갔을까?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거예요. 다다미방도 우리나라에서 간 거예요?
백제에서 넘어간 거겠죠.
다다미라는 게 그냥 그 대자리 같은 거 깔아놓는 단이에요?
백제에서 넘어간 거겠죠.
마루의 한 형태가 넘어가서 뭐 그렇게 된 거겠죠? 우리는 대청 마루와 온돌이 있으니까.
온돌 구조라는 이런 방식이 좀 덜 넘어갔나 봐요.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로리 시작해서 고다치로 이렇게 갔던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온돌이 있는 거죠. 네, 그 책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자연과학자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20년대 한국을 여러 번 방문을 하면서 은자의 나라 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동북아시아 지방에 있는 주택에서는 일종의 화덕을 통해 감자를 굽듯 사람을 굽는다.
그렇지. 이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 되게 말만 들으면 되게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감자를 굽듯. 무슨 약간 사람을 구워먹는 이상처럼.
왜냐면 외국 손님이니까 아랫목에 뉘어놨을 거 아니야. 엄청 뜨겁잖아.
구웠어. 시커멓게 타이크.
엄청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 비유가 너무 웃기잖아. 감자를 굽듯 사람을 굽는다.
미개한 사람.
비하 발언 이렇게 약간.
근데 완전 외국인의 눈으로 그 시절에 그렇죠. 본 거겠죠 이게?
이 사람이 가져가서 사업했으면 잘 됐을 텐데.
대박 났겠지.
우리는 온돌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안 했던 얘기가 또 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온돌에 대해서?
온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온돌이 되게 특별한 것처럼 말씀드려서 아 진짜 우리가 첫 번째가 맞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을
원조 논란 있구나 원조 논란
꼭 해야 돼 원조 논란
아 원조 논란 있었구나
아, 뭐 있었겠죠 그래서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그 얘기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의 그 하이퍼코스트 거기서 온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100년 정도 아니다 100년이 아니라
기원전 100년경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냥 우리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어쨌든 늦은 거죠
우리나라는 뭐 뭐야 말 못할 때부터 있었다면서요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말은 했겠지.
신석기 때.
우리나라 움집에서 바로 온돌 넘어갔다.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신석기 때는 이제 지금의 온돌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부터 그치. 시작을 한 거고.
아니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약간 우리나라도 외계인이 와서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의 그거 고인돌 문화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만 진짜 많은 거래요.
우리나라에
아, 저는 그게 많죠. 그것도 약간 온돌의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돌을
다른 나라에 없다고요?
우리나라에 진짜 많대요.
그,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고인돌이.
아 그래요?
두산백과에 따르면 고인돌은 한국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북유럽, 서유럽,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일대의 신석기 시대 묘제로 분포하지만 한국의 고인돌과 직접적인 문화적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에도 있지만 한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미미하다고 합니다.
다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시대는 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었어?
뭐 하여튼 제 개인적인 그냥 추측.
그 다음에 또 다른 설?
다른 설은 이제 중국에서 왔을 거다. 뭐 수경주라는 책인가요? 이거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그 기록에 보면은 이제 뭐 한반도로 전파됐다는 설이 있다 만주에서.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이 시기 이전에 기역자 형태의 구두 유적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만주에서
캉,
캉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도 캉은 사실은 이제 기역자 구두이 어떤 건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게 요즘에 근래의 구두에 조금 더 가까운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덜 발달된 형태였던 거죠. 캉이라는 것도 그렇게 보면은 아닐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수경주? 라는 기록에 보면 600년 동안 중국 측에 있는 어떤 문헌에도 이런 온돌에 대한 언급이 없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고구려 때도 널리 보급되었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됐을 것이다.
고구려 기원설이래요, 이게?
예, 예, 예. 뭐, 그래서 이거에 관한 연구나 책도 많은가 봐요. 아마.
많겠죠. 예.
워낙 신기하니까요. 우리도 계속 그렇죠. 신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그 뭐 이제 온돌 구두를 찾다가 되게 신기한 거 찾았었거든요. 네. 아자방이라고.
네, 네.
예, 보셨죠?
네네네. 네, 네, 네.
1000년 넘은 온돌병인데 이게 한 번 부를 때면 100일 동안 온기가 간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그 고려 때인가 그때부터 되게 다양한 형태의 온돌 밑에 연도가 나가는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실험을
여러
많이
가지 형태가
실험을 많이 한 거예요.
네,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할 수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을지 열을
그러면서 나왔던 부분이 그쵸. 아닌가 싶어요.
그 이 아자방도 뭐냐면 이게 신라 때 만든 거일 거예요.
네, 신라 지마왕 때 혹은 신라 효공왕 때.
효공왕 때가 정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담양선사가 만들었다.
네. 네. 그러니까 신라에서 만든 건데, 한 번 부를 때면 100일간 온기가 갔다고 하고.
진짜인가?
그리고 이게 칠불사라고도 하고, 칠불암이라고도 하는 그 절에 있는 건데, 칠불이 그거래요. 김수로 왕이 아들이 10명 있는데, 10명 중에 7 왕자가 여기 가서 암자를 짓고 수행을 했대요. 그러고 한 2년 좀 지나서 성불을 한 거야. 7 왕자가. 그래서 칠불사? 뭐 이렇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자방을 만들었는데, 아자방이 이게 한자로 이게 무슨 아자지?
이거?
아시아 할 때 아자.
그건 아는데, 그건 알아.
아시아 아자.
아시아는, 아시아가 한자어였어.
아시아 한자, 아시아 아자요.
하여튼 그 외에, 왜, 병원 표시처럼 생긴 한자. 그 어쨌든 그 한자 모양으로 이 방이 이렇게 약간 레벨이 차이가 있어요 방 안에.
아.
방 안에 레벨 차이가 막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연구해가지고 만들어야겠어요.
이거 요새 연구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방식으로 만들면 지금 우리가 보통 만들면 한 일주일 정도 온기가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참 못 가네요.
네, 근데 이때 만든 거는 구두를 8m 깊이로.
8m?
아니, 사람이 서서 지게를 지고 들어갔대잖아.
어, 서서 밑으로 지게를 지고 들어가가지고, 불을 왕창 한 번에 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100일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고 100일이 갈
수도 있겠네. 8m면.
8m니까.
네. 8m면 갈 수도 있겠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실험을 많이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를 한 거지.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이포코스트 있잖아요. 네. 그거 그 사례 그림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맞아요. 밑에 들어가서 노예가 떼고.
네, 노예가 밑에 층에 반지하 같은 데 들어가서 불을 떼면 그 불이 위로 뒤님 방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절이니까 뭐 노예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좌선해가지고 면벽 수행하는 스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불 때느라 들락날락하거나 온도가 막 달라져서 막 왔다 갔다 안 하거나 되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보통
십자가 모양
한 번에 한 9명 정도의 스님이 벽을 보고 앉아서 수행을 한대요 여기서. 근데 지금은 그냥 가면 가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51년인가 소실돼가지고 새로 지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옛날만큼 온기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
100일을 가려면은 아무리 8m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다 한꺼번에 몰아서 불을 떼낸다고 해도 그 불이 열기가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게 잘 막아야 되는 건데 그 기술도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윗목 아랫목이 없대요. 온기가 다 비슷하게 간대요.
그렇겠죠. 불이 신기하네. 직접적으로 닿는 부위가 없었을 테니까 여기는 밑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기술들이 참 지금보다 난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그게 예전에 지금이 훨씬 더 기술적으로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의 것들이 뭔가 복원하면서 그 기능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 되게 정성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그런
하고
들기도 해요.
지을 때 정말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진짜
석굴암도 조립 못하고 있잖아요.
다 해체해놨더라고요. 갔더니
그 일제시대 일본 애들이 해체했는데 석굴암이 돔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 조립식이거든. 해체했는데 조립을 못한 거야. 그래서 대충 얼기설기 싸놓고 안 되는 시멘트 발라놓고 이렇게
박정희 정권 때 한 거잖아요. 시멘트로 발라서 그래서 원래 그 안에 물결도 있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는데 그거 다 없애고, 없어지고 그래서
보일러
지금
돌리고.
인공으로 다 에어컨 틀고 이러잖아요.
에어컨 틀고 보일러 돌리고 그래서 훼손이 더 심해졌대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효율적인 방식
맞아요.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랑 그러니까 목표가 달라서 아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맞아,
했기
맞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랑 접근 방식이 달라서 이 방법을 못 찾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자방 이런 생각을
안 하겠지.
누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엑셀 파이프를 8m로 묻어라.
그러니까 이게 11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예. 근데 이게 1979년에 세계건축물협회에서 펴낸 세계건축사전에 등록이 되기도 하고 뭔가 불가사의한 유적?
대단하죠.
이런
이거 뭐 불 한 번 때면 겨울을 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네,
100일이면.
네. 그러니까요.
온도 좀 찾아보니까 온도 우리가 지금은 좀 개량돼 있는 형태로 지금 쓰고는 있는데 옛날 방식의 온도를 진짜 잘 연구하고 실질적인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더 노력을 좀 해서 발굴하고 이런 거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만약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복원이라 그럴까? 그러면 지금에 사용되고 있는 보일러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그게 그 공사 방법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은 더 쉬울 수도 있겠지만 공사 과정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나 좀 사람 손이 많이 가야 되거나 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온돌에서 발전한 게 지금의 바닥 난방 시스템이니까
온수 파이프 있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이런 이때 온도 시스템은 어쨌든 공기를 대표가지고 공기가 방바닥을 돌아다니게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물로 바꾼 거니까 그 매개체를 전달 열 전돌체를 물로 바꾼 거니까
불이 날 수도 있겠다.
또 온돌 얘기를 엄청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자랑스러운 얘기할 때마다.
아니 난방 얘기를 그러니까 이번에 난방 여름이라 난방을 하기로 했는데 아 난방 얘기하면 또 온돌 이야기해야 돼? 막 이 생각에서 들어서 어쨌든 안 겹치는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려고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했죠.
근데 어쨌든 저, 우리나라가 뭐 여러분들도 되게 당연하게 온돌 쓰고 있으니까 뭐 우리는 온돌 쓰지라고 하지만 좀 옛날 얘기들 알아놓는 것도 우리
그렇죠.
거니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온돌 얘기를 또 할게요. 계속.
또 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지금의 온돌 형태가 있기까지의 그냥 어떤 변화 같은 거 이제 신석기 때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움집 형태처럼 가운데 이렇게 화로 이렇게 난로처럼 그렇게 있다가 그게 한계 있으니까 아까 장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서는 난방을 하고 그 조리나 이런 것들은 옆에다 하나 더 만들어서 한 거죠. 편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두 개가 됐고 그런 것들이 청동기나 철기 시대에 가면서 아, 이 두 개를 연결을 벽쪽으로 붙이게 되니까 연결을 해서 연기를 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역자 형태의 어떤 구들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뚜막 형태가 좀 나오게 되고 신라 시대나 통일 신라 시대에는 이때는 또 난방 시설에 대한 문헌 자료가 거의 없대요.
아, 그래요?
예. 그렇지만 고려 시대 가서는 기역자 구들 형태에서 점점 더 발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고 이때부터 그 향리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이렇게 주도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역이나 서민 사회에 온돌 구조나 좌식 생활이 좀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고려 시대에 많이. 그래서 방 전체로 온돌이 되는 것도 이제 고려 시대부터 점점 다 이제 방 전체가 온돌이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건 사실은 상류 계층에서 그쵸. 쓰던 방식이
그 전까지는 입식 생활을 했고 이게 네. 방 전체로 퍼지면서 좌식 생활로 바뀐 거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아까 캉 쓰면서 입식 생활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딱 끝난 거고.
네,
계속
네 우리는 생활에서. 좌식 생활로 그때 바뀐 거라고 보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렇게 보면 고려 시대 때 온돌에 대한 되게 다양한 시도랑 그런 노력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아궁이가 밖으로 나가면서
그렇죠.
방을 전체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거
이게 누가 되게 생각했을 특이한 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궁이가 밖으로 나가는 거.
아궁이를 밖 밖으로 빼는 생각을 누군가 처음 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대단한 그 사람이야.
재날리고 이런 거를 싫어하는 덕후가 하나
그치.
바깥으로 뺀 거야.
결벽증 덕후.
근데 우리나라가 입식 생활을 했으면은 식탁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있었죠, 옛날엔.
고려시대에는 입식 생활이 중심이었대요. 네,
처음엔 입식이죠.
그랬대요.
아, 그냥 일반 가정에서도? 네. 서민들도?
사극도 왜?
아니, 서민들은 바닥은 막 흙바닥이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사극도 이제, 삼국시대 사극 보면
앉아있잖아.
다 앉아있잖아.
나무 침대에
신발 신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되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객관이나 학교, 여권 이런 관공시설 이런 데부터 온돌이 깔리게 되고
역시 관공서부터? 네,
관공서부터 그래서 조선시대에
좋은
이제
건 관공서부터
이렇게 점점 더 제주도까지 퍼지게 된 것도 조선시대인데 남쪽의 관리들이 북쪽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이러면서 남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시 내려오거나 지방에 가면서 다시 또 객관이나 동원 학교 이런 거 지으면서 거기다 난방 시스템을 넣은 거죠. 이러다가 이제 그 1950년대 이전까지는 아궁이가 계속 있었고 1970년대 정도 되면서 정부에서 이제 나무를 이제 너무 잘 나갖고 쓰니까 인산자원의 그런 그치. 보호를 목적으로
그때 산이 다 민둥산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더군다나 서울로 그쵸. 올라온 사람들이 갑자기 폭증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서울에 다 진짜 다 민둥산 됐었죠.
네. 그러면서 아궁이를 개량한 연탄 연탄 아궁이가 나온 거죠.
네.
저도 이거 썼었거든요.
예, 연탄 가스 많이
물 거기 큰 다라이 그 통 같은 그치. 데다가 물 데워서 세수하고
연탄 갈고
연탄 갈고 번개탄
연탄 가스 사고도 항상 나는데 겨울마다
1970년대만 이후에는 지금에 쓰고 있는 온수 보일러 파이프 매설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 아파트에서도 연탄 맞아요. 썼잖아요. 네, 그쵸.
80년대 네.
연탄 보일러.
연탄 보일러 있었어요.
그쵸.
나 초등학교 때 연탄 보일러 있었는데. 우리 집.
우리 집도 연탄 보일러 썼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 연탄 보일러 그거 있고 이렇게 그 되게 지금 형태의 보일러의 아주 예전 버전인 이렇게 플라스틱 통 같은
물통.
거, 물통 같은 거 이렇게 달려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거기 물 있었죠. 이렇게 네. 올라가는
보일러는 밑에
보이고.
크게 있고 연탄은 한 두 줄, 세 줄 막 이렇게 넣어야 돼요.
네,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통 같은 게 어렴풋이 기억에.
어렸을 때 그 연탄을 내가 갈고 싶어서.
맞아.
진짜? 그거 하면 어른 된 것 같은 거야?
약간 그런 거였어요.
번개탄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번개탄을 꽁꽁 밑에 넣고. 알고 계속 물어보는 거 이거 갈 때 안 됐어? 연탄 갈 때 안 됐어? 돌려놓으면 돼 구멍 맞춰 구멍 맞춰.
근데 위험하지 않아요? 애들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 번개탄도 그거 그 봉지를 뜯으면 안 되고 그래서 번개 그
꽂아가지고
딱 꽂아서 불 붙여서 겨울 되면 진짜 연탄 굴려가지고 눈사람
맞아요,
정말
맞아요.
옛날 사람 같네.
그렇게
그 아파트 보통 지하 그래서 지하실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창고로 연탄을 쌓아둬야 연탄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사면 싸니까 같이 사가지고 나눠서 지하실에 재놓고
난 연탄 뭐 기억이 없어.
호스별로 이렇게 나눠놓고
연탄 버리는 데가 따로 있어요.
거기는. 나 나의 어릴 적 연탄 기억은 그거 있잖아요. 국자 뽑기 하러 가나
뽑기.
어 거기
골로 연탄 골로.
어 그걸 연탄으로 그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무슨 페인트통 큰 거 같은데 연탄 두 개 이렇게 쌓 쌓아서 넣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그 뽑기 해먹었거든요.
아 진짜 좋아했는데.
네,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연탄에 대한 기억을 하는 거지.
그 밑엔 번개탄이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런가? 어리니까 뭐 모르지 뭐.
번개탄이랑 연탄이랑 딱 들러붙어가지고.
아. 네, 아무튼 온돌에서 시작해서 연탄으로 끝나는.
요즘도 쓰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연탄을 아직도 만들죠?
네, 만들어요. 네. 아직 있어요. 네.
그럼 그거 없앨 수는 없어요.
탄광이 아직 있다는.
거죠? 있죠. 저번에 무한도전 나왔잖아요.
아, 맞다. 네.
전 군대에서는 조개탄 뗐어요.
아, 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난로.
학교에서는
열탄인가?
나무 뗐어요.
예. 나도 나무.
우리는 조개탄
뗐는데. 이 사람들 옛날 이야기 하니까
또 끝이 없네. 그때 또 뒤에 가서 도끼로 나무 쪼개는 거 보고 그거 하고 싶어갖고. 그때
하늘속 엄청 많았지. 그 나무 장작 쌓여있는데.
아, 요즘 친구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학교 안에 그 교실 안에 난로가 있었다는
있고,
거를.
옆에 나무가 있고
오징어 고먹고.
맞아요. 그 연도에서 막 그 연기 세면 은색 테이프로 막 감아가지고.
아 맞아. 맞고.
누가 손대고 오래 참나 그거.
아 그런 거 왜
아니 근데 그때는 항상 그런 에피소드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 누가 손을 디었다. 뭐 그래요. 이런 거 진짜.
그렇죠. 뜨거운 게 그냥 고실 한가운데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막 누가 장난친다고 지우개로 이름 쓰고.
와 녹으면서.
맞아. 그 냄새 막 이렇게.
난로 뒤에 앉으면. 항상 처음은 좋지만 끝은
더워,
안 좋아.
더워,
너무 더워.
더워.
자야 돼. 항상 자.
자야 돼.
항상 자.
빨려져가지고.
이거 있지.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
우리 옛날 이야기 하다가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돼버린 거야.
네. 에이, 추억팔이들.
그러니까요. 어쨌든 늘 그렇듯 역사 이야기, 옛날 이야기 하는 1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실전 건축 팟캐스트 다운 뭔가 보일러, 난방 공사 막 이런 좀 실전적인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2부에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토크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저희 생활정보 듣고 마무리 인사하러 올게요.
대체로 쓸모없고 가끔은 유용한 오덕오덕 생활정보.
벌써 30도를 웃돌기 시작하네요. 이럴 때면 생각나는 것이 시원한 맥주 한 잔이죠. 요즘에는 다양한 맥주도 수입되고 수제 맥주집도 많아져서 저처럼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맥주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맥주는 딸랑 세 가지였죠. 슬픈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어진 선택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쉬운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나만의 맥주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직접 만들어서 마셔보겠습니다. 우선 재료와 도구가 있어야겠죠. 맥주의 주원료인 메가, 효모, 호흡과 당화조, 에어락, 온도계, 곡물 찌꺼기를 걸을 스크린 등의 도구도 준비합니다. 소독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으면 각종 잡균들로 인해 기껏 만든 맥주가 식초가 될 수도 있으니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먼저 효모를 증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액상 효모를 이용할 경우 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니 액상 효모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은 메가의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메가를 적당한 크기로 갈아서 60도에 물을 붓고 50도에서 30분가량, 65도에서 60분간 숙성시켜주는데 식혜 만들 때 엿기름을 숙성시키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집에서는 전기밥통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숙성이 끝나면 메가액을 추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곡물 찌꺼기가 쌓이게 되는데 한번 걸러낸 메가액을 이 곡물 찌꺼기로 여러 번 걸러서 깨끗한 메가액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메가액 찌꺼기에 78도 정도의 물을 부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당분을 모두 가져옵니다. 이때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낮으면 당분이 회수가 되지 않고 너무 높으면 맥주 맛이 이상해진다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메가액을 끓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맥주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홉이 들어가는데요. 쓴맛을 내기 위한 홉은 1시간 정도 끓여주고 맛을 첨가하기 위한 홉은 15분 끓여줍니다. 다 끓인 맥즙은 급속 냉각시켜야 합니다. 뜨거운 상태에서는 맥즙이 산화되어 맛이 변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는 욕조에 얼음물을 받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제 냉각된 맥즙을 발효조에 넣고 액상 효모를 부어줍니다. 이때 뚜껑을 덮고 밀폐를 시켜야 하는데요. 발효 과정에서 탄산이 나오기 때문에 탄산을 배출시킬 수 있는 에어락을 장착해줘야 합니다. 약 일주일 정도면 발효가 끝납니다. 에어락이 멈춘 후 2-3일 정도 더 방치하여 완전히 발효시켜줍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발효가 끝난 맥즙은 탄산은 없지만 알코올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맥즙을 병에 담고 1리터당 6에서 8g 정도의 설탕을 넣어 탄산화를 시킵니다. 보통 일주일이면 탄산화가 끝나고 이후 1-2주간 냉장 숙성을 시키면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맥주가 만들어집니다. 어떠세요? 그냥 사서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살짝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한 번 정도는 만들어서 마셔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은 수제 맥주 키트도 많이들 판매되고 있으니 그걸 이용하면 좀 더 간단하지 않을까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잘 들었습니다. 그냥 맥주 사 마실래요. 나는. 난 이거 안 할래.
되게 오래 걸려요. 응. 보니까 발효만 한 3주.
맥주 마시려고 막 그렇게 오래 뭔가를 하긴 하고 싶지 않아.
3주 정도. 이렇게 하면 이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니야. 이게 근데 한 20멘트로 나와.
또 그 맥주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배우는 데도 있고.
그렇지. 그런 데서는 할만하지.
그거에서 나중에 맥주집 차리는 분도 계시고.
제 주변에도 있어요. 맥주 만들어 먹는 사람.
요새 되게 많아요. 저도 수제 맥주 누가 모임에서 만들었다고 그거 이제 개봉해서 먹는 날이라고 양이 많아서 같이 먹으러 가서 한번 먹으러 갔었는데
맛있어요?
맛이 독특하고 괜찮더라고요.
막걸리는 좀 담가 먹으면 한 것 같아요.
삼시세끼에 보면은 차승원이 금방 만들었잖아.
우리 막걸리는. 아빠도 가끔 담가 먹거든.
막걸리는 뭐 그냥 밥 쪄가지고 이렇게 누룩 넣어놓고 그럼 그냥 한참 놔두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뜨뜻한 데다
그것도 몇 번 이렇게 거르고 뭐 해야 될걸요? 네. 그래도
것 같아.
맥주보다는 훨씬 쉬운 것 같아. 뭐 이렇게 어려운 술이 다 있어.
요즘 키트가 나와가지고 키트를 가지고 하면은 이거보단 좀 쉬운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키트는 어디서 파는지.
아, 여름맞이 음식 요리법 이런 거 소개하는 거 어떠냐 그랬더니 맥주를 소개해 주신 이 소장님.
여름맞이 음식이죠, 맥주.
여름.
그렇긴 하지. 여름 음식이긴 음식. 하지.
아니, 낮에도 술 드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내가 언제요?
낮에도. 아, 나는 맥주, 술 이런 걸 잘 못하니까, 그 유럽 여행 갔던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네. 유럽 여행 갔던 와이프.
다른 와이프도 있어?
아니,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낮에 이제 맥주 먹고, 그런 게 너무 좋다는 거 자기는. 그런 풍경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되는데.
한국에서도 할 수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풍경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 내가 며칠 전에 그거
기본적인
했구나.
기본적인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
며칠 전에 나 후암동에서 맥주를, 이렇게, 이런 커피잔 있잖아요. 테이크아웃 잔에 맥주, 생맥주를 테이크아웃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빨대 꽂아서 마시면서
그러니까,
산책했거든요.
그거 페이스북에 올려놓고서 딴 소리예요.
아니, 술을 마셨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음료처럼.
아, 산책 음료.
그러니까, 나한테 맥주가 음료가 아닌데.
요즘 근데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꽤 있어요. 그렇죠, 슬러시 맥주.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여름이긴 하네요.
그렇죠. 요새는 극장에서도 맥주를 팔아가지고 참 괜찮아요.
아, 맞아요. 극장에서.
아, 진짜?
극장에서 맥주 팔아요?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긴 영화는 좀 곤란하다는 거.
화장실?
중간에 영화를 까먹어야 된다는 거. 이제 저녁 돼서 약간 선선한데.
맛있는 맥주 진짜 맛있죠. 뭔 얘기야?
정리하는데 다시 맥주 얘기를 하고 있어. 맥주 꺼낼까? 우리 냉장고에 맥주 몇 개 있지 않아? 아무튼. 예, 여름을 맞이하여 맥주 얘기도 했고 이열치열로 난방 이야기도 좀 해봤어요. 오늘 역사 이야기만 했는데 뭐 어떠셨나요?
좀 아쉽네요.
어떤 부분이요?
뭐가?
옛날 얘기가 다 끝나서.
의외의 대답인데? 늘 원래 토리 아빠 재밌었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건데.
아, 우리 교실에 있던 나무난로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아, 옛날 사람.
나무날로 할 게 많지. 나무날로 있으면.
맥주 옛날 얘기 생각. 뉴스에서 본 건데 맥주를 예전에는 이제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그걸 가짜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맥주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맥주 맛인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뭐 말도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색깔만 막 맥주 색깔 막 넣어가지고
소주 타나?
탄산을 뭘 넣었든, 하여튼 진짜 말도 안 돼.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 진짜?
그런 걸 넣어가지고 팔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랐던 거야. 이게 맥주 맛이 뭔지 모르니까. 나왔다 뭐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아.
옛날에 가짜 향수도 많았잖아.
맞아 맞아.
어? 물, 가짜 향수도 향수는 많았지.
메탄올 갖다 만드는.
그렇지. 어. 그러니까, 알코올 그냥 알코올을
어.
먹는.
아니 난방 얘기 어땠냐고.
어,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냈어.
아쉬웠던 만큼 다음 주에는 좀 풀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온돌 얘기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또 이게 난방하면서
온돌 얘기 계속해.
어, 온돌 얘기가 또 나와서 어.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오늘 조금 타이트하게 우리 빨리빨리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다음 주에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제 실제 난방에 대한 요즘 난방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할 예정이니까요. 좀 기다려주시고 기다리시면서 아시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메일도 좀 보내주시고. 아이튠즈도 요즘에 댓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 그러네. 아이튠즈가 네. 요새 별로 못 본 것 같아.
네. 네. 그렇게 많이 많이 저희에게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여전히 사무실에서 녹음하고 있어서 각종 생활소음이 간간히.
오늘 특히 오토바이들이 많이 도와.
그리고 오늘 요 옆에 공사하더라고요.
아.
건물 공사. 그래도 이게 또 이게 뭔가 현장감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랑 생방송, 생방송.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있는 느낌? 어. 네, 그런 느낌으로 어. 좋게 좋게 포장 중이야. 좋게 좋게. 네, 그렇게 들어주세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말이 오는 소리 실전 건축 팟캐스트 본격 건축 질의응답 팟캐스트 집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팟빵과 페이스북에서 집구석을 검색해 주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렇게 난로 피워가지고 죽는 거 있었어.
진짜?
어. 그러니까 죽인 거야 이 어떤 사람들을. 그래서
사건이?
네, 난로를 피우고 그 안에 좀 유독가스를 넣어놓고 문을 다 밀봉을 하는 거예요 몰래.
밀실 살리 사건이.
김전일이 풀어야 되는.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아 진짜 이준호 예전에 만화방 같이 가면 김전일 읽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읽어.
말로?
아니
하나하나 다 읽어야지.
아니 나는 한 시간에 세 권 정도나 빨리 보면 네 권 보는데 어, 이준호는 한 시 30분에 한 권 보나?
어. 글을 하나 다 읽어야지 왜 그걸
이해만 하면 되잖아.
안 돼 안 돼.
자세히 보는 것도 필요하긴 해.
어, 김준호 말 많은 만화 그거.
말 많은 만화.
1989년에 당구 생활을 풀던 날 마루로 불러내셔서 아버지께선 맥주를 따라주셨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애한테 무슨 짓이냐 했지. 아버진 껄껄 웃으며 상관없다며 이렇게 말씀하셨네. 맥주는 술이 아니야.
인생을 적셔줄 뿐이야.
아주
주는 술이 아니야. 맥주는 술이 아니야.
집구석은 젊은 건축가 집단 에도스가 만듭니다.